수주일 전에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괴로움이 마치 고통을 위해서 난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통은 사람에게 때로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연단하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일을 이 괴로움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괴로움과 기도란 제목으로 한나가 만난 괴로움과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나가 만난 괴로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어떤 괴로움을 통해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괴로움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10절과 11절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교독했습니다만은 사실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요? 2절 말씀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었느냐 하면요, 자식이 없었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여인에게는 괴로움입니다. 여기 자식을 낳지 못하신 분이 없어서 그 괴로움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전 결혼을 해가지고 7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6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요. 저는 남자라 그런지 좀 무덤덤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옆에서 보기가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 그것 자체가 큰 서름이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압박을 받는데 그 고통은 또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저는 잘 못 듣겠는데 집사람은 그걸 들어요. 그리고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지방, 저희 고향 마을에서는, 고향 동네에서는 새댁을 만나면 인사가 밥값 언제 하니?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새댁에게 인사하는 게 밥값 했니? 아, 우리 집사람, 저희는 이렇게 서울에 떨어져 사는데 이따금 1년에 두 번씩 아버님 생신 때, 어머님 생신 때 이제 인사하러 갑니다. 가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집사람을 만나면 질부, 밥값 언제 하는가?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결혼을 해서 사는데 밥값도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게 여인에게는 심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한 3, 4년 잘 가더니 한 5, 6년 되니까 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자 그러면 내가 뭐 집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아파하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5절만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모든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신앙관이었어요. 여인이 아들을, 자녀를 못 낳는다. 아, 그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통념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있었어요. 그러니 한나가 일반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서름에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은 여인, 이런 굴레가 씌워짐으로 인해 한나는 더 아팠어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 압박을 한나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2절을 말씀 제가 처음을 다시 좀 읽어보면 이래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엘가나를 말합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 이 구도, 한 가정 안에 한 남편이 있고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구도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이런 단어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분인나를 설명할 때 한나의 적수,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면 원수, 개역성경 번역에는 대적,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처음 결혼해서 세 사람이 살아갑니다. 남편, 아내, 둘, 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여자가 적수예요.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그러니 그 관계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적수, 대적, 경쟁자, 다른 말로는 괴롭히는 자.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음식을, 먹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얼마나 울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못 낳고 자녀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그 둘째 부인과의 관계가 적수가 돼서 얼마나 괴롭히는데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괴로움. 지금 여러분, 여러분은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직접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보셨으니까요. 근데요, 한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한 해결책이 시도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위로함으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엘가나가 이렇게 한나를 사랑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를 더 줬습니까? 배를 더 줬어요. 배를. 갑절을 주니. 왜 갑절을 주었을까요?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이제 나눠서 먹지 않습니까? 그럼 나누는데 그거를 자녀들이 둘 이상,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둘 이상인데 둘을 계산하면은 자기하고 두 부인하고 자녀 둘 하면 모두 다섯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다섯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한 몫씩 줍니다. 그리고 여섯 등분을 나누는 거죠. 여섯 등분을 나눠서 각각 한 등분씩 주고 하나 남은 그 한 몫을 한나에게 더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으면 여인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 힘이 됐을 거예요. 이야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한나에게는 격려와 힘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사랑이 그 사람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녹여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나에게 힘이 됐을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 엘가나가 이야기합니다. 막 울고 있는 한나에게 와서 안아주며 등 두드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당신에게 열 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내가 힘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당신 곁에 있지 않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니까 이 위로가 한나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했겠소. 여러분 이렇게 한 엘가나 남편이 한나가 아파하고 힘들할 때 그렇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힘이 됐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면 그 사랑 그 위로가 진짜 열 아들보다 나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편이 이 구도 속에서 아내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위로하는 이것이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정말로 사랑하면 왜 둘째 부인을 취합니까? 아마도 본부인 한나에게서 아이를 얻을 수 없으니까 둘째 부인을 그렇게 해서 그런 구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위로하는 게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런 병 주고 약 주고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주 쉽게 설명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A kiss and punch. 한쪽으로는 입 맞추면서 밑에서는 펀치를 날리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도 속에서 남편이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사랑한다. 이거는 편애고요. 이 편애는 시기와 투기,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랑받는 여인에게는 이것이 위로고 힘이고 와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여자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나를 놔두고 저 여자만 사랑하라 이래가지고 막 화가 치밀고 투기심이 일어나니까 이 여인이 상대방 여인에게 한나에게 원수처럼 막 괴롭히며 덤벼버린 거예요. 여기 성경 6절 말씀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심히 격분하다 이 표현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와 닿습니까? 한나를 사랑하니까 그 행위가 부인 나의 마음을 막 격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막 괴롭혔다는데 이 심히 격분하다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문법적인 방식은 이래요. 격분하다란 두 단어를 두 번 겹쳐서 씁니다. 이걸 부정사로 해가지고서 격분하고 격분하게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보통의 강조보다 훨씬 더 강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강조형 가운데 가장 강한 강조 방식이 그렇습니다. 부정사 두 개를 겹쳐 놔가지고 격분하고 격분하게. 나중에 이게 운일 때도 이런 형식을 쓰는데요. 불인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니까 불인나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한나를 만날 때마다 한나를 팍팍 긁는 거. 어떻게 긁었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혼자서. 아들 좀 못난 주제. 뭐, 남편의 사랑 좀 받으면 다 해? 막 욕도 하고. 제가 이제 강단에서 욕은 못합니다만 막 욕을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아들이 상속받고 남편 늙고 힘없으면 너 어떻게 된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분노를 견딜 수 없으니까 그걸 막 그 분노를 다 쏟아놓으니까 한나가 그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견딜 수 없어서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그 결과가 엉망이 된 적 없었나요? 저는 그런 경험 종종 해요. 정말로 내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그 선한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면 그 일이 아주 엉망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습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엘가나가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그 더 많이 주고 위로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본인 나를 시기하게 만들어가지고 본인 나를 통해서 그 괴로움이 더 심해져서 한나를 더 괴롭히는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위로가 됐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못 준다는 겁니다. 맞다른 골목 앞에 선 사람에게 사람이 진정한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옛날 사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가 불인나에게 가서 자기도 독한 마음 먹고 막 협박을 하면서 야, 네가 날 괴롭히는데 남편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남편을 꼬드기 위해서 너 쫓아내봐? 우리 협상해서 잘 지내자. 그렇게 불인나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 사례처럼 남편이 가서 당신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나요? 불인네 선택하시오. 만약에 불인네 선택하면 나 집 나가겠어. 막 이렇게 되면 엘가나가 불인나를 쫓아낼 수도 있다고요. 옛날 사례 때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아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런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중요한 그 두 주제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괴로움과 기도. 요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괴로움과 기도의 관계가 제가 묵상하기는 이렇습니다. 괴로움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괴로움이 한나를 등때밀어서 괴롭게 해서 마음을 막 괴롭게 하니까 그게 밀려서 한나가 기도실로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 사무엘이 이 기록을 썼는데요. 훗날 사무엘이 어머니에게 듣고 이 모든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말씀은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아, 여기 원래 히브리 말은 와우 컨정션이라고 해서 와우를 연결시키면 이 짧은 10절에 와우가 4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였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한나는 통곡했다. 이런 식으로 와우가 그리고라는 말이거든요. 그 와우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와우로 연결할 때 어떤 행위는 그 다음 행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엔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 앞에 행동이 원인이 돼서 뒤에 행동을 낳는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엔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와우를 그리고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 우리말 성경이 그런 번역을 취한 겁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괴로움이 한나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한나의 등을 떼밀어서 기도실로 가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더 분명한 해석이 있어요. 분명한.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좀 뒤로 가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 야, 언제까지 술 취해서 막 주정하느냐. 아, 내가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나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여기 분명하게 때문에, 이 히브리 말에도 분명하게 원인으로 키라는 단어로 두 개를 연결합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을 기도에게 연결시키는데 요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 여기 분명히 이 사무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의도 하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막 괴로워 보세요. 괴로우면은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괴로우면은 막 부처님, 여왕님 막 이러면서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 제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적도 있고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괴로움 때문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현상들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우리 사무엘상 바로 앞에 사사기라는 성경인데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이 시작되기 300년 동안에 전 왕정이 시작되기 전 30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는 때가 그 때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정한 어떤 그 구도 형식이 있어요. 패턴이라고 그러죠. 일정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정착을 시켰어요. 다 주변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거기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잘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점점 타락해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타락합니다.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환난을 주세요. 주변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막 침략해가지고 막 먹을 것도 다 뺏어가고 막 학정하고 세금으로 착취하고 그게 견딜 수 없으니까 환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통해서 다시 불운을 하죠. 그러면 다시 또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안정이 되니까 또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매를 때리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구원자를 보내서 또 평안을 주고 요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학자는 사사기 동안에 이게 7번, 어떤 학자는 뭐 11번 이렇게 그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게는 한 7, 8회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 35년에서 한 40년 주기로 평안했다가 타락했다가 환난을 받았다가 기도하고 회개했다가 다시 또 구원 주시면 평안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럼 이 사이클 가운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거 한 가지 그게 환난이에요. 괴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줘서 그 괴로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온 백성들을 다독이고 회개하면 다시 또 구원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 세 번 좋은 말로 하죠. 그랬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말하고 벌을 내리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핸드폰도 뺏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매를 들기도 하고 매를 들면서 이놈 자식 다리 부러져라 이렇게 때리는 부모 없습니다. 왜 말 안 듣느냐? 왜 바른 길에서 나가냐? 옳은 길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거 말하려고. 그래서 부르는 수단이 매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그런 거예요. 괴로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럼 힘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무데도 갈 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좋은 말로 말씀으로 하시지 좋은 말로. 왜 꼭 매를 들고 아프게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봐도요 그렇게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그 괴로움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불러드리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 괴로움과 기도에 제가 묵상한 데는 두 번째 관계가 뭐냐면요 괴로움과 기도의 깊이가 비례합니다. 괴로움이 깊고 무거울수록 기도가 더 깊고 무거워집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자,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아, 그 앞에 이제 지금 제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격분하게 그렇게 두 개의 부정사를 써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 울고 또 울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부정사 두 개를 울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보여줍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11절 말씀 보면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아들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나중에 한나가 한 대로 보면 잠깐 젖 먹일 동안 길다가 젖 뗄 때 되니까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성전에다 갖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어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좀 새겨들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받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아들 받는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다시 하나님께 드려버리겠다. 그럼 하나님 아들한테 아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아 아들 하나 얻었다는 명예? 그것 말고는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받쳐버렸으니까. 아들을 보고 싶으면 성전에 가야만 볼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땐 더 보기 힘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주세요. 도로 두려버릴게요.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낯설이잖아요. 이런 기도를 왜 합니까? 한나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주면 도로 다 드릴 테니까 아무튼 줘보기만 하세요. 이런 마음 말입니다. 한나의 절박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근데 맨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그다음 여호와 앞에 뭘 합니까?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했다. 아, 내 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아,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게 서로 통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말로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은 이거를 pouring out 그랬어요. 여기 내 심령, 심령이란 말은 내 뜻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심령, 영혼, 생명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다 퍼서 이걸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통했다는 것과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얼마나 한나가 절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슬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 속에 있는 것 다 자기 영혼까지 다 끌어내서 생명까지도 하나님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안타까움을 다 토해낸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나요?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그걸 다시 다 드릴 테니까 나 아무것도 안 가져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아들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그것만이라도 주세요. 하나님 내 심정, 내 생명, 내 영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놨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나의 괴로움이 깊으니까 한나의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한 민족을 만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다급해졌어요.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시거든 진짜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거든 하나님 생명책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자기 목숨 내놓으세요. 모세가 다급하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중보기도를 진짜로 다급하면 정말로 절박하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기도를 합니다.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절박하잖아요.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괴로움의 깊이만큼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이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괴로움과 기도의 관계 중에 하나 더. 한나가 확신으로 돌아온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마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다시는 그 근심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확신으로 돌아왔다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괴로움과 기도의 관계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괴로움이 기도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기도가 괴로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이 외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괴로워서라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괴로움을 물리쳤어요. 기도가 괴로움을 이기는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괴로움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붙잡혀 갑니다.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있고 베드로를 죽여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주셨어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까요? 기도를 잘하면 응답이 잘 되고 기도를 잘못하면 응답이 좀 약해지고 우리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은 어디서 결정되냐면요.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나한테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응답하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서 이 힘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기도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씻어내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따라 이 응답이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힘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전능자 우리가 믿는 대로는 그분이 온 세상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에 의해 결정되는 그 응답의 능력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는 괴로움을 물리치는 괴로움을 이기는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뭐 지금 시간이 없어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괴로움이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괴로움이 오거든 괴로움을 등줄에 다두고 괴로움에 밀려서 기도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십시오. 괴로움이 깊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절받으십시오.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괴로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기도가 괴로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나의 괴로움과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그 고통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괴로움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고 괴로움이 깊으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힘으로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이스라엘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괴로움이 이 은혜를 낳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